이번 주는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에서 죄인인 한 여자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누가복음 7장 14절에서 35절에서 큰일이라는 제목으로 보았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며 구약에는 그 제사장이라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백성들을 대표하여 제사장이 그 백성들 아래는 것을 들고 또 그리고 하느님 앞에 그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그 전하는 그 어떤 제사장의 그런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바로 그 오늘 말하는 평신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때는 또 성령 하느님이 항상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왔다가 갔다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얘기할 때 구약 때에 그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는 구약에 많은 그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나, 예레미야나 또는 모세나, 모세도 선지자인데 모세나 이러한 자들보다도 누가 세례 요한이 크다. 여자가 낳은 중에, 여자가 낳은 중에 다윗도 여자가 낳았으니까 다윗보다도 세례 요한이 또 크다. 솔로몬보다도. 그런데 신약 때에서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는 세례 요한이 결국은 제일 작다. 신약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박해실 때 휘장이 찢어지는 그런 사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대화 관계하고 그리고 이 모든 신약의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몸에 영원히 임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바로 우리 신약의 그 성도들이 이와 같은 특권을 가짐으로 결국은 구약 때에서 여자가 낳은 중 가장 큰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죄인인 한 여자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을 보고자 합니다. 온라인 코스를 하는 분들을 위하여 세 문제를 제안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죄인 여자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는가? 왜 죄인 여자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는가? 두 번째는 왜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선지자인지를 의심하였는가? 이 선지자라는 것은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자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닌 것 같아. 이런 왜 의심하였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은 예수님은 그 여자의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평하셨는가? 예수님은 그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하셨는가? 36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음식을 먹고 이렇게 청하실 때 거기에 자연스럽게 항상 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라는 그것을 통하여 먹거리를 통하여 바로 예수님의 그 관계 하느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것이 항상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그 이래가지 음식을 하는 여경관 믿지 않은 영혼들에 대한 그 사람들을 접촉한 믿는 자들끼리는 서로 친교를 통해 더욱더 주님 몸에 한몸 되어가며 믿지 않은 영혼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기 위하여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바리새인이 우리 누가복음 그 7장 전에 그 보면은 이 바리새인은 어떤가 하면 세례요한도 따르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 딸이 아니한 자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그 율법자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이 청했는데 그냥 갔는데 그걸 알았어요. 그 문맥에 보면 그렇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바리새인은 그 세례요한은 금식을 하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그는 귀신 들린 자라 그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잘 먹고 이래서 술고래라고 그러한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둘 다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바로 세례요한한테 침례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집에 들어갔다 했는데 유대인의 집들은 이 미국인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그 영어 설교할 준비할 때 이걸 설명하고 제가 했는데 우리 한국인들은 하고 제가 어릴 때 보면 시골에 가면은 그 마당에 큰 집이 있었는데 마당에 그 큰 멍석을 깔고 그 위에 이렇게 탁자를 놓습니다. 그래서 멍석에 누구든지 앉을 수 있고 또 문은 항상 열려가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은 언제든 오겠습니다. 그 잔치 같은 거 가다 보면 멍석 깔고 거기에 돼지고기나 또 뭐 순대나 뭐 이런 거 넣고 하면 사람 전부 다 와서 그래서 먹고 얘기하고 그 중에 또 우리 할아버지가 또 여러 가지 얘기하면은 전부 다들 그걸 듣고 그때입니다. 그때 시골에서 지금 어릴 때는 기억나는데 아폴로가 그때 올라가서 달 착륙하는 걸 전부 다 보면서 그 돼지를 뭐 잡고 하는 잔치는 그때 보면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어떤 그 글상이 있고 탁자가 있고 뭐 여기는 뭐 가정 집 주인이 앉고 이와 같은 그런 그 형태가 아니고 완전히 오픈된 상태에서 누구든지 와서 앉아서 자유롭게 들락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에 의해서 그 음식을 비단 먹지 않더라도 거기에서 뒤에서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이와 같은 오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의 만찬이라는 그 미켈란젤로가 그 그린 그림을 보면은 뭐 금수저도 있고 뭐 이랬는데 실제로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처럼 그냥 오픈된 상태에서 다락방에서 앉아서 이렇게 서로 먹는 그와 같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37절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다.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인이 집에 앉았음을 알고 이제 거기 갔다 예수라고 왔자 그래서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이 이게 그리스 언어로 보면 이 뜻이 창녀란 그런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것이 그 창녀니까 이 당시에 어떻게 보겠어요? 그 전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 율법 그 학자인데 거기 하는 그 율법과 구약 율법을 중요시하며 또 관습 그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자기들이 가르친 것,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그 간섭을 그리 중요시하기는 있는데 여기에 창녀라니까 완전히 다른 그러한 왔습니다. 그런 향유를 담은 옥합을 이 옥합을 했는데 이 옥합은 뭔가 하면은 저 석회 형태로 하얀 건데 거기에 여러 가지 조각이 걸려 있고 거기에 아름답고 뷰티풀하게 만드는 그 옥합입니다. 그 안에 향유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대 보면 예수님의 그 사역하기 시작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간복음 마태복음 11장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11장에도 보면은 그 큰이와 그 내용이 같습니다. 그러나 이 죄인인 한 여자에 대한 그 사건 기록은 1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은데 그거와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요한복음 12장에 그 나사렛 누이 여동생인 마리아가 또 향유를 가지고 온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보면 분명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거는 유월절에 가까운 이런 사건들이 갖고 이거는 사역의 초장이라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다른 사건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죄인인 한 여자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그 보면은 28절에 30절에 예수님께 이런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베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나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한테로 가게 되면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주어지는 그 콜링 그 명예를 주는데 그거로 하여금 내게 배워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여금 이 삶을 이끌어가 있게 말하 그러면은 너가 힘을 얻으리라. 이 구절을 통하고 또 오늘 본문의 밑에 그 보면은 47절에 보니까 그 과거형으로 나와 있어 오늘 본문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여자형은 이미 제 삶을 바라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감격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 헌물인 향유, 이 비싼 향유를 가져온 것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추정됩니다. 38절에 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그래서 미국식의 이런 테이블 있고 이래가 그 하면은 뭐 뒤로 갈 수도 없고 뭐 이래 돼가 좀 테이블에가 딱 정해져 있기를 완전 오픈대가 있기 때문에 초청받자는 장녀도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밖에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눈물을 흘렸다. 자기 같이 죄인 이런 걸 용서해주고 여기에 대한 그 참 심을 깨니까 눈물을 너무 감격해가 저를 적시고 자기 머리털을 썼고 그 발에 입까지 맞추고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느끼고 죄사함 그 용서함에 감격하는 자입니다. 감격하는 그러한 그 형태에서 자연적으로 눈물이 나오고 향유, 향유는 참 이 장녀한테 엄청난 비싼 겁니다. 뭐 다른 어떤 거 보면은 뭐 노동자들이 1년 동안에 그 뭐 월급에 해당된다, 1년 동안에 그 봉급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향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향유를 그 부었다. 예수를 청하는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들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은 자기를 만진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그 죄인인 줄 알리라 할까.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죄인인 줄 알 텐데 왜 이걸 모르냐 이거지.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의심을 가집니다. 왜냐면 여자가 그렇게 눈물을 적시고 발을 씻고 자기 머리 클럭으로 적신 거 닦아주고 향유를 분 것까지 왜 허락하느냐 이거지. 여자가 오는 걸 밀치내야 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풍습에 보면은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 먹는 것조차도 허락하냐. 그래 되면 자기가 이방인들처럼 하늘 믿지 않은 거기서 더러워진다 믿었고 또 이와 같이 죄인과 같이 있으면 자기도 그와 같이 더러워진다는 거죠. 다른 말로 오염된다 이거죠. 에? 그런 식의 그런 풍습이 있으면 볼 수 있는 우리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보면은 고넬로라는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 있었죠.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이탈리아 로마 나라에 백부장 100명을 다스리는 거 있는데 거기에 하느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라는 데 복음을 전하라고 이방인을 전하라는 그 뜻인데 그래서 하느님께서 거기에 환상을 보여줍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뭐 네 발 다른 짐승 기어가는 것을 먹으라 하니까 자기는 더러운 거 우리 타고날 때 먹자는 때 이랬습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 있을 때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 신약에서 그 이 복음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결국 인종이나 여러 가지 어떤 칼라나 또 이와 같이 한테는 장미나 이와 같은 죄인이나 이러한 관계없이 누구나 다 와서 주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면 다 깨끗이 용서를 받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전부 다 한 지체라는 겁니다.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어떤 책을 하나 했는데 New Evangelicalism이라고 거기를 보니 그걸 많이 느껴요. 요즘 그 새로운 뭐 무브먼트 나가지고 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같은 민족끼리 같은 뭐 문화끼리 해야 된다. 그것이 효과적이 하면서 뭐 하여튼 그러시나 그것이 가보면 이 신약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법은 완전히 딴판이에요. 도대체 그 교회가 누굴 위한 교회인가? 교회란 것은 주님이 교회인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의 그 의견에 그 오늘날 이끌어가는 그 파블릭 오피니언 거기에서까지 가는 이와 같은 그런 그 형태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많은 그 숫자들이 머릿수가 많을지라도 결국 주님 보시기에는 오늘 이 마지막 때에 그 라오디게아 교 같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고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 안의 형태가 아닌가 그런 걸 생각하게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베드로가 자기는 그 관습이 그 죽고할 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데 거기에서 하느님께서 깨끗이 하시는 너에게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영접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 이 베드로 같은 배를 탔습니다. 이면에 대해서 그래서 그 죄인인 그것을 같이 오게 되면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예수가 대답을 가르치되 시몬아 이 바리새인 이름 시몬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르되 선생님이여 말씀하소서. 그래서 주로 이제 말이 오픈되기 때문에 주로 선생이나 게스트 스피커들 오게 되면 오픈하게 해서 그 말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 초청은 집에서 그 음식을 대접하고 그럼 옆에 서서 듣고 하는 그와 같은 상당히 오픈된 그런 분위기 되겠습니다. 가르세레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다. 빚주는 사람 크레디트죠. 그래서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그런데 500데나리온의 빚을 전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미국식을 하면 한쪽은 50만 불 빚졌고 한쪽은 5만 불을 빚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아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해가 제 생각에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 다른 말로 하면은 500데나리온 탕감한 자들이 50데나리온보다도 더 많이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너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로마서면 죄가 많은 가운데 은혜가 많다. 그건 죄가 상당히 많은 자가 거기에서 용서를 받을 때 거기에서 눈과 같이 깨끗하게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죄가 적은 자는 그걸 용서받는 것 적은 만큼 눈과 같이 깨끗해야 되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슈는 뭔가 하면은 누가 거기에 그 죄의 용서한 밤을 감사할 줄 아느냐 하는 그것이 여기에서 이슈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가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거기에서 감격하느냐 감사하느냐 그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하는 그게 이슈입니다. 여기에 시몬 나오는 이 바리새인도 보면 역시 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거기에서 어떤 받을 때 용서를 받을 것을 감격하는 여기는 바리새인을 보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으므로 그거를 못 느끼는 거죠. 44절에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 집에 들어오면 너는 내게 발 씻은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데 이 유대인의 풍습 보면 손님들이 이제 거기에 주로 슬리퍼 신고 다니니까 발에 흙들이 모이죠. 오게 되면 발을 씻으라고 이제 그 줍니다. 그 멍석을 깎든지 거기에 올라올 적에 아니면 뭐 마르든지 간에 그러면 이제 발 씻은 물 주면 씻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팅으로 이렇게 키스를 합니다. 그 다음에 키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람유를 줍니다. 감람유 칸만 올리브인데 이런 걸 주면 이제 머리를 닦으면 냄새가 땀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지죠. 그래서 향유나 이제 이런 것을 줍니다. 이런 세 가지의 이런 형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이게 시몬은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았음을 우리 문맥에서 알 수 있는데 내가 너 집에 들어오면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빗감을 주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로 씻으며 그 머리털로 씻었다. 눈물로 씻었다. 너는 안 줬는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으며 그리팅이라고 서로 키스하는데 뭐 우리가 로마서나 저기 어떤 사도 바울의 그 서신에 보면은 뭐 입 맞추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리팅도 하지 않는다. 인사도 안 하고 저는 내게 들어올 때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거치지 않았으며 그리스도한테 자기 죄를 용서해 준 그 그리스도에서 이 감격한 그런 모습 행동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붙지 않았으며 올리브 그 기름 그것도 붙지 않았으며 그는 올리브보다 훨씬 붙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죄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러므로 죄가 너무 많이 사해졌음 과거형은 하죠. 이는 죄의 사랑이 많습니다. 죄가 사해졌으니까 이 참 청년의 신분에서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 이제 그러니까 자기 명예가 가볍고 주님이 주어지시는 그 명예 자기가 불리진 그 콜링 그걸 가지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감격하는 죄의 사랑이 많습니다. 사함을 받으니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니라.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사함을 받은 적은 자다. 이렇게 하는데 바리새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으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도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시몬은 아주 스탠치 아주 노랭이에요. 시몬 자기 집도 없고 이랬는데 이 청년은 자기 그것도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비싼 악류 그걸 그냥 다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랑의 발음돼서 감사해서 감격합니다.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너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다가 이제 헌물이나 헌금이나 십일조하는 이 보는 각도가 달라요. 그 양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그건 하나야 자기가 주님에 대한 그 사랑과 대한 그 믿음에 대한 하나의 결과에 불과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내가 죽을 거니 죄인한테 이런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생명도 주고 물질도 주고 뭐 자녀도 주고 이런 지금 현재 살아가는 호흡하는까지 여기에 대해서 그 감사하는 그 표현으로 결과의 그 표현에 불과한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죄사함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죄사함을 얻다가 다시 컨펌하십니다. 함께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해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죄를 사하는 분은 오직 하느님밖에 없어. 하느님만이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바리새인은 뭐냐? 예수님이 하느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누가 살겠는가? 시편 51편 4절에 보면은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모든 범죄는 용서해지는 건 주님이니까 주님이 주께 범죄했으니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셨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라. 그래서 자기가 어떤 범죄를 되면 사람 이전에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하십니다. 시편 51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죄가 용서받을 때 바로 그 주님이 자비다. 죄가 없는 것으로 해주는 그것을 우리가 자비라 하죠. 그래서 자비를 보대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정의라는 것은 결국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그 justice 그건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그 멋이 자비는 가지고 있잖아요. 자비는 뭔가 하면 죄를 탕감해 주는 거니까 탕감해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50절에 예수께서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시. 믿음이 구원했다. 너가 향유를 낸 그게 아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행위에 난 게 아니라 너가 향유 낸 거 향유 때문이 아니라 너 믿음에서 그 향유란 뭐냐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감격이가 감사의 하나의 관식권 그 결과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우리가 읽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라.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와 같은 콜링. 우리가 베드로도 보면은 그전에는 유대인들만 이렇게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주로 그쪽으로 많이 했고 또 이방인들 만나지 않았어요. 그 말씀 전할 때 뭐 이방인들한테도 전하고 뭐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 왔는데 그런 실제로 만나고 이런 걸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비전을 주시갖고 고넬료라는 그 이방인 이탈리아 사람 처음으로 복음 전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명예를 줄 때 나의 명예를 빼고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라.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죄를 할 때마다 사실 우리가 회개할 때 매일매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궁극적인 그 목표가 그리스도의 형상 퍼펙트한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볼 때 항상 무질하죠.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그 회개하며 바로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그와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질문을 보면은 왜 죄인 여자는 비싼 확률을 예수님 바라보는가? 죄 용서하려는 강력한 그 믿음 때문에 믿음에 나오는 하나의 콘시퀀스 그 행함 확률을 본 그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최상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바리새는 예수님이 선지자인지를 의심하였는가? 39절에 있죠. 그건 왜냐하면 이와 같은 그 죄인, 창년 죄인을 왜 받아들이는가? 그렇게 하게끔 눈물을 흘리고 발을 씻고 이렇게 하게 향유를 부어 왜 허락하는가? 아니 밀쳐갖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의심한 겁니다. 마지막 절은 예수님은 그 여자의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평하시는가? 그 47절에 보면은 결국 그 믿음에서 그랬으면 그 믿음들을 기억한다. 행동.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동에서 알 수 있죠. 그 마음은 누굽니까? 오직 성령님만이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행동에 그거에 의해서 그렇게 평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찬송과 우리 405장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